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오늘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인근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까지 수백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 33분쯤 경주시에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 역시 여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는 물론 대구 등 경북 일원에서 건물이 10여 초간 흔들렸으며 전라도와 경기도, 서울 등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지역에서 제법 큰 규모의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직후 한국 정부의 관련 부서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또다시 접속 장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3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에서 동맹과 의무, 공유하는 상호 이익,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도발이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알레포 지역으로 향할 구호 차량들이 아직 진입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긴급구호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알레포 지역 27만 5천 명에 대한 식량과 의료 지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시행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호 차량들은 터키 국경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알레포 내 반군 진지가 공습을 받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 주말 오폭으로 시리아군 병사 수십 명이 숨지는 등 휴전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스테펜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차장은 이에 따라 구호품 전달과 긴급구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유엔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미네소타주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맨하튼의 남서부 첼시 지역 도로변에서는 지난 17일 폭발 사건이 발생해 행인 29명이 다쳤습니다. 폭탄은 건물 공사장 앞에 놓인 대형 쓰레기통 근처에서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되며 폭발 현장에서는 사격 연습에 주로 쓰이는 폭발물인 테너라이트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또 이튿날인 어제 엘리자베스 기차역의 쓰레기통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밖에 17일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의 한 쇼핑몰에서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 8명이 다친 사건도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제 실시된 총선거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합 러시아당은 이번 선거에서 54%가 넘는 득표율로 자유민주당의 13%와 공산당의 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러시아당은 러시아 하원인 두마에서 절대적인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The alliance, the obligations, the mutual...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등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대북 제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오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세 나라는 대북 공조와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는데요.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18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alliance, the obligations, the mutual interests that we share.
동맹과 의무, 공유하는 상호 이익,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aid many times that we are prepared to sit down with the DPRK.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과 관련해 전 세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북한과 마주앉아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동참, 지원 유치와 경제 개발 등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에서 핵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특히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swiftly adopt a robust new sanctions resolution.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도발이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회담을 마친 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대북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한 공동 성명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8개월 만에 두 번째 핵실험과 최근 6개월간 1년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은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과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기존 안보리 대북결의 2705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과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추가 대북 제재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제한하기 위해 세 나라가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 등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역내 역학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국가정보국 DNI의 동아시아 담당 제시 카로트킨 부국장이 출석해 증언합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14일 한반도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5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제한례 없이 빈번하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다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위험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역내 동맹들을 방어하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이 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 SM-3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한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이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즉각 채택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조치를 상세히 제안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의 예외 조항들을 삭제하고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입을 더욱 제한하는 한편 북한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단체들이 국제금융시장과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섬유와 의류업종을 비롯해 국제유통망에서 북한 기업들이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유의 공급을 끊고 북한 민간 항공을 금지하며 북한의 다량의 현금이 오가지 못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제3국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각국의 북한 외교 공관을 격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의 잭 리드, 다이앤 파인스타인, 리처드 더빈, 찰스 수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은 북한 함경북도에 발생한 홍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피해 현황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6일 2016 함경북도 합동실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 북한 주재 유럽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북한 당국자 등 22명이 지난 6일에서 9일 함경북도 수해 지역을 답사한 내용과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합동실사단은 함경북도 회령시 망양동과 인계리, 강안동을 방문했고 무산군과 연사군은 도로가 끊겨서 회령시와 인접한 무산군 차유리까지밖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당국에 유관부처가 피해 상황, 이재민 현황 파악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사 내용에 수재민들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현재 상태 등을 자세히 담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들과 협의할 때 계속 언급한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국제지원이 추가로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유엔 합동실사단을 피해 지역에 다시 초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초기 지원품 분배 내역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수해 대책과 관련해 분야별로 상세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보건 분야에서는 긴급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신속히 응급 의약품을 분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시설을 복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문 의료인들을 피해 현장으로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안전한 지역에 임시 숙소를 시급히 제공하고 수재민들이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홍수 침전물 잔해 제거 작업과 재활용 가능한 건축자재 수집 작업을 지휘 통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량 안보 분야에서는 고립됐던 무산군과 연사군의 식량 실태를 시급히 조사해서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접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물론 현지 협동농장 구성원들에게도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협동농장의 농지도 침수됐기 때문에 이곳에 소속된 농부들은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고 잉여 수확물도 얻지 못해 생활이 곤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회령시의 종자농장도 피해를 입었다며 쌀, 옥수수, 채소 씨를 내년 봄에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재난방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온실과 주택복구에 힘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현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모두 파손됐다며 교육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홍수 피해는 50년에서 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막심했던 이유와 관련해 우선 태풍 라이언록이 8월 29일 두만강 상공에서 저기압을 만나 폭우가 쏟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두만강 수위가 높아진 것에 더해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물 무더기가 평야로 방출된 것도 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왜 다량의 물이 방출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지에 뚝이나 제방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수문이 열렸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27일과 28일 조기 경보와 대피 체계를 가동했다고 유엔 측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주민들은 충분한 시간 여유 없이 황급히 집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값비싼 소지품이 잔해와 섞여 있었고 주민들은 식량과 석탄, 가축, 귀중품을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다고 조사단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수해 복구 지원 요청을 오더라도 이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악화된 현 정세에서 이를 응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 일대의 대규모 수해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와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모든 긴급 구호의 국제원칙은 해당 국가가 먼저 지원 요청을 해야 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요청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뭐 요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원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북한이 수혜라는 당면 과제가 있는데도 민생과 관련 없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생활이 수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질타한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 측이 수혜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그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실험에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을 위한 수혜 복구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수혜 지원과 같은 긴급 구호성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 등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긴급 구호의 필요성과 투명성, 북한 측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의 연합단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의, 최근 수혜 지원협의를 목적으로 북한 측과의 접촉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북민협은 지난 5일 통일부에 수혜를 당한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19일이나 20일에 제3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의 이번 접촉 신청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잠정 중단하면서 방북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접촉과 팩스 등을 통한 간접 대북 접촉도 일절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북민협의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정부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제기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국제적십자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통해서 못할 경우는 국제적십자사 통해서 저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민협은 지난 9일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 결의 당시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이든 생필품이든 북한 이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태풍 피해와 복구 상황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연일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에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연사군 사지지구와 구사지구를 연결하는 다리 복구를 위한 물길 돌리기 작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사군으로 달려온 6.18 건설교단의 돌격대원들이 피해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와 복구 상황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홍수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7만여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철길이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 현장의 모습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과거 홍수 피해가 날 때마다 각계의 복구 노력을 소개하며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을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해방 후 대재앙이라는 극도의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를 강조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2년 두 달간 북한 전역에 내린 비로 800여 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피해 상황에 대한 간략한 수치 정도만을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1,200여 명, 부상자 4,300여 명에 달했던 지난 2007년 홍수 때에도 이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먼저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초기에는 며칠간 숨겼는데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제사회에 이제 손을 벌려서 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도저히 북한 자체 능력으로는 그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그런 제스처로서 지금 홍수 사태들을 좀 과장해서 보고하고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역시 북한이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중장비와 기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모진 교수는 북한이 일종의 전략적 싸움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그 한편으로는 체제 생존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딜레마에서 뭐 하나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 대외적으로는 홍수 피해를 있는 것으로 밝히면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한편을 통제하면서 이 미국의 홍수 지원을 핑계로 한 와해 작전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양무진 교수는 이어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이 재난을 숨기기보단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수해 복구 현장이 아닌 군부대사나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제810 군부대사나 농장 방문 사진 속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영국산 고급 스포츠 차량이 보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이 차를 영국 랜드로버사의 최고급 모델인 레인지 로버로 추정했습니다. 이 차 한 대 가격은 미화 약 9만 달러에서 최고 18만 달러에 이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이 농장 방문 이후에도 보건산소 공장과 대동강 과수 농장을 찾았지만 수해 피해 지역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공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에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한국 공군 전투기는 8,000km가 넘는 거리를 공중 구비를 받으면서 직접 날아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레드 플래그 훈련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군이 참여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다양한 공대공과 공대지 상황에서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사시 미국과 한국 전투기가 출격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정밀 유도폭탄으로 북한의 핵심 시설을 공습하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또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방어 제공 작전과 적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훈련, 그리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아군을 화력으로 지원하는 훈련 등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공군 전투기들은 대구에서 알래스카 기지까지 8,000km가 넘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8번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비행해야 합니다. 한국 공군 이상경 대위입니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직접 전투기를 몰고 참가해야 합니다. 10시간 동안 공중급유를 통해서 채공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겠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4달 초 시작되는 레드플래그 훈련에 공군 11 전투비행단의 F-15K 6대와 C-130H 수송기 2대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F-16과 F-15C 등 전투기 50대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미 공군의 주도로 지난 1975년 시작된 레드플래그 훈련은 이전에는 전투기나 방공망이 없는 무장 세력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벌이는 전투를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갖춘 적과 싸우는 상황으로 훈련 내용이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돼 통일과 남북 의료 통합을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의 한 민간 의료단체가 주최한 청년 통일 역군 세우기 모임인데요.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과업이고 또 이제 예전에 강의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는 청년 통일력군 모여라라는 이름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의 초청에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과 남북 의료 통합을 생각해보고 계획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모임을 주최한 하나반도 의료연합의 경쾌수 회장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통일과 의료통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청년 통일역군 모여라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청년들이 통일을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를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청년들이 같이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또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참 이게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로 대박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중심으로 어떤 축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이들까지 같이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또 기쁜 자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의에 이어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 명예교수와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과 김영민 대학연합교회 목사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는 외과 전문의 고윤송, 한의사 김지은 등 탈북민들이 맡았는데요. 발제를 맡은 김하나 씨는 지난 2008년에 탈북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탈북해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70년간의 분단을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을 저는 솔직히 코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통일을 그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되게 혼란기를 겪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통일은 영토가 이제 통일됐다고 통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 뭐 정치, 문화, 우려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일이 됐다고 완벽하게 서로 아울러서 이제 어색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저는 완벽한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통일 역군들이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밟아가면서 했을 때 이제 그 정작 통일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탈북 의료인들은 북한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김하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간호사 현황이 이제 1년 과정, 여기서는 조무사 과정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실력 수준 차이나 또 이제 아무리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돕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간호 인력이 부족 국가다 보니까 그걸 돕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이제 간호법 제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실력 수준 차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정하고 또 우리가 멘토가 돼서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적인 그런 거가 될 때까지 저희가 이끌어주는 게 저희 이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과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간호대학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또 설립할 때는 바로 우리 한국처럼 4년제를 도입할 것인가.
토론 이후에는 분과 모임과 탁구 경기, 춤 공연과 남북 의료인 합창 등 공연이 이어졌고요. 남북 각 도별 영원한 친구 운동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동남북원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왔고요. 이렇게 동아리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통일 역군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저 백성문화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제가 인솔 해서 왔고 저는 제 담당 지도교수인데 북한 이런 어떻게 도움을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을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의외로 학생들에게 권했을 때 선뜻 따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교육만 잘 된다면 좀 좋은 통일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북한의 의료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을 위해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이상 가족들 분들도 얼른 가족 찾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돼서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취미활동 연주도 하고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같은 나라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한국어를 쓰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북한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하루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모임을 주최한 하나반도 의료연합은 통일여군 세우기 모임을 매달 한 번씩 가지면서 탈북민들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북한의 각 마을에 조립식 진료소를 짓는 사업과 북한 접경 지역을 매년 1, 2회 방문해 북한 의료를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강연과 토론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시 등 여러 곳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 당국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중인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 러시아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의회 총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집권당과 우호 정파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막을 올리는데요. 난민 문제를 주로 다루는 특별총회인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미국 분위기는 참 뒤숭숭했던 것 같습니다. 동북부 뉴욕과 뉴저지에서 폭탄이 폭발을 했고요. 또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는데 이 소식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처음 폭발물 소식이 토요일 17일 아침 그 뉴저지주에서 들렸는데요.
예.
해병대 자선 마라톤 행사를 앞두고 이 마라톤 코스 길목에 쓰레기통에서 파이프 폭탄이 폭발한 건데요.
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안전을 우려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 파이프 폭탄은 작은 관 속에 폭발물을 넣어서 만든 사제 폭탄을 말하는데요.
예.
이어서 토요일 밤 뉴욕 맨해튼 시내 첼시 지역에서 폭탄이 터져서 29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 첼시는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주말이면 제법 범접한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그리 크진 않았는데요. 다친 사람들 모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어제 모두 병원에서 나와서 귀가했습니다.
예.
경찰이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폭발물을 발견해 해체했는데요. 두 개 모두 금속 조각을 채운 이 압력 밥솥하고 손전화기를 이용해 만든 폭탄이었습니다.
예.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즉각 마지막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예, 뭐 마라톤 그 코스 길목에 폭발물이 있었던 거, 뭐 압력밧소 폭탄을 이용한 거, 과거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도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수사는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시간 전에 미 연방 수사국 FBI가 용의자 이름하고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예.
28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남성 아마드 칸 라하미가 첼시 폭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밤에는 뉴저지주에서 또 다른 폭발물이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18일 밤 늦게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시에서 폭발이 있었는데요. 기차역 인근의 쓰레기통 속에 수상한 배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예.
배낭 속에서 폭발물 5개가 발견됐고요. 예, 경찰이 로봇을 이용해서 폭발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한 개가 터졌습니다.
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앞서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네, 토요일 밤, 18일 밤 일인데요. 미네소타주의 한 쇼핑센터에서 경비원 복장을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최소한 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범인 는 비번이던 경관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예.
22살 소말리아계 미국인 다히르 에이단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남성의 범행 동기는 혹시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범인이 알라신을 언급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 이슬람 교도냐고 물었다는 증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자체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ISIL 추종자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미 연방 수사국은 숨진 범인이 ISIL하고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할 것이 테러가 난 시기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기인데요.
네.
때문에 뉴욕시 당국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선거가 있었죠.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군요.
네, 러시아 의회 일반 시민의 대표자가 모인 하원을 이 두마라고 하는데요.
예.
어제 러시아 전역에서 이 두마 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개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당수인 통합 러시아당이 전체 의석 45개 가운데 343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예.
승리를 거둘 걸로 보입니다. 이 통합 러시아당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의석수 300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표시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투표가 끝난 직후에 일찌감치 통합 러시아당 이 선거 대책 본부를 방문해서 승리를 확신했는데요. 다양한 국정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국정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외교와 내치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외교에서는 이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이 강경 대치 노선이 요점인데요.
네.
먼저 시리아 내전에서 온건 반군을 지원하는 서방 측에 맞서서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고 있고요. 이어서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뒤에 주변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들을 지원하면서 인근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중인데요.
예.
뭐 이에 맞서서 서방은 경제 제재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병력 배치 확대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내부의 국정과제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오는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위해 나설지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저울질을 해왔는데요.
예.
집권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확인된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벌써부터 푸틴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이제 두마를 뽑는 선거에서 집권당이 75% 정도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네.
이런 지지가 곧바로 푸틴 대통령의 지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통합 러시아당이 푸틴 대통령의 1인 정당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1기 집 집권 기간이었던 지난 2001년에 공식 출범한 비교적 짧은 역사의 정당인데도
예.
기존의 러시아 정치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또 정의 러시아당을 제치고 2003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것인데요.
예.
바로 푸틴 대통령의 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첫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 러시아당의 창당과 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네.
임기를 마친 2008년 공식 입당에서 당수가 됐습니다. 지난 2012년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당 대표직을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한테 넘겼는데요. 알려진 것처럼 메드베데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오늘 총회가 열리는데요. 최근 시리아 내전을 비롯한 각지의 분쟁 격화로 인해서 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총회입니다.
예.
유엔이 이번 총회를 난민총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유엔 측은 난민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에 이른 즈음에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난민과 이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단합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의 소집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예, 난민 수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다. 어느 정도 난민이 많습니까?
유엔 난민기구 고등판무관실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세계의 이 난민, 이민자 수가 6,530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예.
1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들 중에 2,130만 명이 난민이고 320만 명은 망명 희생자고요. 희망자고요.
예.
또 4,080만 명이 이민자입니다.
네.
이 밖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난민자, 이민자 수까지 합치면은 한 7,5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난민을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각자 받아들여서 정착하게 할지가 이 세계 난민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특별 총회 소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난민 이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예.
반 총장 측은 이번 총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결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난민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안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유엔이 매년 난민 총수의 10%를 의무적으로 각국이 이민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의안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예.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의 거부에 부딪혀서 결의안이 무산될 상황인데요.
네.
이번 총회에서는 결의안의 세부 조항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서 보다 많은 나라들이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유엔 총회 이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별도 회의를 소집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내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집하는 후속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이 3억 달러 인도주의 원조 기금에 대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주요 의제입니다.
예.
이 돈은 유엔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난민 정착 기금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합의가 되면 난민 어린이 100만 명과 취업 연령대의 난민 100만 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올려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좀 이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숫자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리고 이 난민들에 대한 관련 예산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제 네.
굉장히 두 가지가 뜨거운 쟁점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 기업인들과도 접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 정상들을 소집해서 난민 정착 기금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50대 기업 대표들과 만납니다. 이들 기업인들한테 이 난민 정착 기금 확대 계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게 되는데요.
예.
미국이 이 난민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계획입니다.
예. 미국이 이번 유엔 총회 일정 중에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회의를 주도하는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이번 총회에 앞서서 그동안 유엔이 난민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했다는 비난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유엔이 난민 위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안에서 이 정치적인 역풍을 무릅쓰고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기부를 하면서 어려운 난민 수용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회원국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장량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6도, 안주 낮 기온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고요. 양덕 아침에는 10도, 오후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5도, 수풍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4도, 구성 아침 기온 12도, 오후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강계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되고요. 신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원산과 장전은 구름 많은 흐린 날이, 또 장진과 해산, 풍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장진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17도고요. 풍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평강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2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성진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웅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고요. 삼지연은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1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3미터로 다소 높습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미터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뉴욕 폭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용의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성명에서 아흐메드 칸 라하미라는 이름의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남성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의 마지막 주소지는 어제 폭발물이 발견된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미국 CNN 방송에 수사당국이 당장 용의자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맨하튼의 남서부 첼시 지역 도로변에서는 지난 17일 폭발 사건이 발생해 행인 29명이 다쳤습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에서 마라톤 행사 직전 쓰레기통에 있던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밖에 같은 날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의 한 쇼핑몰에서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 8명이 다친 사건도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오늘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인근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까지 수백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 33분쯤 경주시에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 역시 여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는 물론 대구 등 경북 일원에서 건물이 10여 초간 흔들렸으며 전라도와 경기도, 서울 등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지역에서 제법 큰 규모의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에서 동맹과 의무, 공유하는 상호 이익,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알레포 지역으로 향할 구호 차량들이 아직 진입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긴급구호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알레포 지역 27만 5천 명에 대한 식량과 의료 지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시행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호 차량들은 터키 국경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알레포 내 반군 진지가 공습을 받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 주말 오폭으로 시리아군 병사 수십 명이 숨지는 등 휴전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터키가 지원하는 시리아 북부 지역 반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알밥 지역 진입에 전력하고 있다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뉴욕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키의 안전지대가 5,000제곱킬로미터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키는 시리아와의 국경지역에서 ISIL을 척결하고 시리아 내 쿠르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지난달 시리아 북부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터키가 지원하는 시리아 내 아랍인과 터키인 반군들은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인 자유시리아군의 기치 아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제 실시된 총선거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합 러시아당은 이번 선거에서 54%가 넘는 득표율로 자유민주당의 13%와 공산당의 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부 부정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엘라 판필로바 러시아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 어느 곳의 선거 결과도 무효화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